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 10절. 주일에 내가 영 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은 7일의 첫째 날, 곧 지금의 속칭 일요일입니다. 옛 교회에서는 모두가 7일의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주의 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일과 주의 날은 원문의 형태에 있어서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은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심으로부터 하늘과 땅이 불에 의해 새롭게 되는 장기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일은 다만 7일의 첫째 날, 즉 일요일을 가리킬 따름입니다. 더욱이 만약 주일이 주의 날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계시록이 기록한 것은 모두가 주의 날 가운데의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3장이 기록하는 일곱 교회의 일들은 완전히 주의 날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일을 주의 날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일은 완전히 신약에 속한 것이며 구약의 안식일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건 역시 결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례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과 안식일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헛되이 스스로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느 주일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번역되어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에서 이 영 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영 자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셋, 즉 영, 혼,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관, 즉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갖는 곳입니다. 혼은 우리 온 존재의 인격, 즉 자신의 지각을 갖는 곳입니다. 몸은 우리 외면의 신체, 즉 물체에 대한 감각을 갖는 곳입니다. 믿는 이가 갓 거듭났을 때 그에게 비록 새로운 생명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 몸의 욕구의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가 더 전진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그는 점차 혼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이가 혼에 속할 때 그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 그 자신의 생각, 감정, 자극, 느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생활은 평온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으며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즐겁거나 뜨겁게 불타는 것 같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심중에서 메마르다고 느끼면 평상시처럼 나를 보낼 수 없습니다. 체험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과 혼을 나누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영에 속하여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자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영이 얼마나 자유로우며 어떠한 사물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승천한 생명이 있으며 그의 영은 혼에 둘러싸이지 않고 하늘 위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외딴 섬에 홀로 처하여 로마 사람들의 많은 학대와 고초를 받았지만 그는 결코 이로 인하여 혼의 자극을 받아 혼란스럽거나 괴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체험에 있어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즉 비록 반모섬에서 여생을 보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영이 애워싸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계시를 얻을 수 없는데 이르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에게 착고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세상의 친구와 서로 떨어지게 하고 신체상의 필요를 얻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이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가두어 둘 수 없으며 도리어 갖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영은 날로 높아져 하나님의 보좌에 이릅니다. 우리를 애워싸는 것들은 방법을 다한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반모섬은 우리의 심령을 승천의 경지로 인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반모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결코 일반적인 사람과 같지 않고 그에게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성령에 이끌려 그 자신의 느낌을 떠나 세상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영의 경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 그는 본래 장래의 영광을 보려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주의하게 하신 것은 현재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몸을 돌이켜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들립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는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것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사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이미 훼파되었으며 그 가운데의 교회 역시 이미 흩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일곱 교회에게만 썼습니까? 당시에 이 일곱 교회를 제외하고 아시아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등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7은 시기에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 교회를 택하여 사도 후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7자는 결코 교회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완전함과 아직 거리가 멉니다. 7은 온 교회를 대표합니다.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셨으나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다만 하나님의 일시적인 계획일 뿐입니다. 7은 보통 4와 3으로 나눕니다. 4가 먼저 있고 3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서신 안에서는 도리어 3이 앞이고 4가 뒤에 있습니다. 이 일곱 서신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입니다. 앞에 세 서신에서는 먼저 부르심을 말하고 후에 약속을 말합니다. 뒤에 내 서신에서는 그와 반대됩니다. 나는 이러한 안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었지만 후에는 땅에 속한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두 당시에 실재한 교회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다면 그 일곱 서신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셨고 성령은 이 일곱 교회로 사도 후로부터의 모든 교회를 대표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3장의 일곱 서신은 주 예수님 자신이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낸 것이며 결코 그분의 사자가 요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요한에게 말한 것은 짧은 시기 내에 즉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서신은 사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짧은 기간에 즉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서신은 사도 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 교회의 상황이 현재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 양면, 즉 첫째로는 당시 각 교회의 실제적 상황이고 둘째로는 각 세대 가운데서 형성된 교회의 상황을 대표함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시기에 가장 마지막 시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서신이 대표하는 각 세대에 형성된 교회의 상황에 치중하고 그들이 말해내는 당시 교회의 실제적인 광경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우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시기상의 변천을 깨달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의 현재의 위치를 알려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일곱 서신이 언급하고 있는 당시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일곱 서신은 신약 가운데의 다른 서신과 참으로 크게 다릅니다. 그 서신들에는 주님께서 바울이나 요한 등을 통해서 쓰신 서신 중에서와 같은 친밀함과 가까움이 없는 듯합니다. 이 일곱 서신 중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위치에 서 계시며 심판의 말씀을 하고 심판의 역사를 하심을 봅니다. 그분은 바울이나 요한 등이 쓴 서신에서의 구주나 머리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교회의 법관이요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보게 된다면 계시록이 나타내는 교회와 바울 서신이 나타내는 교회가 이미 한 번의 바뀜을 거쳤음, 즉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시대적인 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많은 종파가 생겼고 모두 스스로를 유일한 교회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기로 합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누차 이를 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 즉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게 된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꺾임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접붙여져 함께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얻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것이 어찌 교회사의 첫 몇 페이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거룩한 종교의 유년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때를 생각할 때 그는 아직 오순절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기억하며 또한 그의 전후 좌우의 전파는 마치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도리어 그를 통하여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 일을 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후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오래지 않아 사실이 되었습니다. 유다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증거는 더욱 명백합니다. 그는 에베소의 장로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오래지 않아 사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고 말합니다. 아시아가 이러했는데 유럽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광경에 대하여 결코 사람을 위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시의 교회 상황을 말하는 사도들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한 것을 읽을 때 동서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실패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의 때에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일곱 서신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는 이방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일곱 서신이 비록 경고, 약속, 격려를 띠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심판의 성질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고입니다. 이 일곱 서신을 읽을 때 주님은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이미 그분의 교회를 버리셨음을 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미 문 밖에 갇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의 조직을 미워하셨음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가 혹은 사도로 주셨으니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과 은사는 곧 사도인데 지금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교황이 사도의 계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를 계승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이단임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가 없어졌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도를 교회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이미 교회와 그 조직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러하다면 계시록의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죄로 인하여 이미 그들을 천하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두세 번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당시에 이미 교회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인자 가운데서 인내로 이방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그분은 오늘날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현재가 특별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목적은 결코 조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사도를 교회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사도를 교회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교회를 조직하는 데에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이들을 그분 자신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만약 계시록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므로 마땅히 책에 써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써야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읽어야 합당합니다.